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특별사면 관련 안건만 다루는 원포인트 성격으로 앞서 예고됐던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개최되는 건데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사면 복권이 확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포함해서 주요 뉴스들 뉴스브리핑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이 공개할 품목관세 세부 사항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당장 미국의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안심하는 모양새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찬란한 경제 시간에 알아보죠. 8월 11일 월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본유부 생방송에 실시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자메시지는 샵 1035로 보내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비용이 있습니다. SBS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아침 배송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정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휴가였죠. 휴가 마무리되는 토요일부터 또 국정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산재 사망사고 문제부터 챙겼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1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는데요.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고 작업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가 미흡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제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즉시 국정상황실에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상시적으로 갖춰서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또 노동부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내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된 SPC 삼립 공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경영진을 강도 높게 질책을 했었고 또 휴가 중인 지난 6일 올 들어 5명의 사상자를 낸 포스코 ENC의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는데 그야말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이 산재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산재 특히 사망사고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직보하라.
네.
예, 이 지시 내용은 직보라는 건 바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휴가를 마무리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대통령 앞에 뭐 할 일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내각과 주요 기관장 인선도 해야 되고 정부 조직 개편 뭐 이런 것도 지금 눈앞에 있고요. 그리고 외교 현안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어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빈 방한한 해외 정상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오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첫 평일부터 정상 외교에 돌입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또럼 서기장과 함께 정치, 안보, 교역, 투자 분야 외에도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이런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깊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하이라이트는 오는 25일쯤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협상 세부안 조율 외에 국방비 인상 등 안보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건데 그를 앞두고 여러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 국방비 관련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3.8%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고 했었다.
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타결됐던 한미 무역 협상 할 때 국방비 얘기도 원래는 있었다. 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해서 보도한 관세 협상 관련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예.
미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6%인 우리나라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는 거예요. 또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시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거다 이런 내용도 우리에게 요구할 사항이 하나로 포함됐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우리 정부 측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협상 관세 과정에서 이런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지만 이게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난 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기자단과 만났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예.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게 숫자가 아닌 능력이라고 하면서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안보 태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정부도 신중하게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걸로 보이고요. 우리 국익을 어떻게 최대한 지켜낼지 상황에 따른 전략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마 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GDP의 3.8% 수준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증액을 해가면서 국방지출 많이 한다라고 할 때
예.
그 국방지출을 뭐 우리 이제 방산 투자나 이런 것 연계해 가지고 우리 국익을 지키고 우리 국익을 좀 높이는 차원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좀 보이고요.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먼저 가서 한일 정상회담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 이게 뭐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던데
네.
한일 정상회담도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숨가쁜 8월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 발 뉴스들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발언들 이런 모든 것들이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지 미리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또 정부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니까 특별 사면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데 가장 많은 매체에서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 사면, 그러니까 광복절 특사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걸로 알려진 조국 전 대표와 또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 여부가 오늘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예.
사실 이 사면 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 심사위를 다시 열어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임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안건이 60여 건에 달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산업재해와 관련한 보고도 예정돼 있어서 안건이 나눠진 거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하고 내일 국무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예.
아무래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휴가 이후 평일 업무 복귀 첫날인 오늘 이번 이슈를 정리하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상 국무회의는 이제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데
네.
하루 앞당겨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는 것이고요. 원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특별사면 관련된 안건만을 오늘 처리한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특별사면의 후보군이 되는 사람들 명단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예, 당, 정, 대, 보통 이렇게 부르죠. 예.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에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첫 회의라 각오를 밝히는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예.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이란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몸, 공동체다. 당정대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다라고 말을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주권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 대표와 신임 지도부 취임으로 당정대 완전체가 또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됐고 당정은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고 또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내용도 여러모로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특히 여론의 관심은 아무래도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 원이냐 50억 원이냐였다고 예. 볼 수 있는데요. 어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50억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고 이게 어제 뭐 공식 안건도 아니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 뭐 여론이 어떻다는 걸 아마 뭐 정부 대통령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심을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그러니까 당권 주자들 컷오프 예비 경선 마무리되면서 4명으로 추려졌고요. 이 당권 주자들 간의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극우 논란 등을 두고 내 후보가 격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른바 반탄파 탄핵 반대 김문수 장동현 후보와 찬탄파 탄핵 찬성 안철수 조경태 후보 간 대치 구도가 TV 토론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장동현 후보를 향해서 장 후보는 윤 어게인인가라고 물었고 장 후보는 윤 어게인의 다른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지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대표가 되면 함께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후보가 윤 어게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친길, 그러니까 친전환길 후보로 불리느냐라고 하니까 장 후보는 이거 언론이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 장 후보는 역으로 안 후보를 향해서 저에 대해 극우라고 하는데 몇 가지 사례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라. 그리고 당을 나가라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따져묻자 안 후보는 당을 나가라고 한 기억은 없다. 오히려 장 후보가 전환길 씨와 함께한다는 점에 문제 삼은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경태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극우는 거짓 선동과 폭력이다라고 하니까 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에는 극우가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무슨 불을 질렀나 폭력을 행세했나 이렇게 반문했고 또 조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은 만거의 역적 아닌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고 하니까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당처럼 북핵을 개발하게 했나 나름대로 나라를 지키려고 방어했고 계엄 잘못한 것밖에 없다. 총뿌리를 국민에게 누가 겨눴나 누가 다친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논리로 계속 맞섰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김 후보에게 계엄에 죄가 없다는 거냐 미수에 그치더라도 범죄는 처벌받는다라고 하니까 김 후보는 죄라기보다는 방법이 잘못된 거고 계엄은 비상대권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다 이렇게도 치열하게 맞서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OX 팻말로 의견을 밝히는 코너도 있었는데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과정이 인권 침해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김동혁 장동혁 후보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그렇다라고 했고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참 허탈했을 거다라고 비판하니까 장 후보는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거의 축소판 같아요. 이 탄핵이라는 것을 두고 또 혹은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이라는 것을 두고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매번 그
네.
저희도 뭐 댓글창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토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가 4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 4명보다 더 뉴스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인물은 전한길 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 씨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전환길 뉴스 발행인이라면서 언론인 자격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의 연설 도중에 당원들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를 했어요. 이에 찬탄파 후보 지지자 중 일부가 전 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항의하면서 장내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 합동연설을 떠올려봐도 그때도 참석자들 일부가 연설 중인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뭐 이제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네. 소란이 있었고 논란이 커지자 연설의 당일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전시회 출입을 금지했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전시회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도 오늘 회의를 열고 전시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지난 주말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은 전시 징계 절차 착수를 놓고 SNS 등에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전시를 악마화하는 건 안 된다. 당의 대응을 문제 삼았고 반면에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출당 등의 이제 당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또 후보들까지 맞서고 있는데 전시에 대한 비판이든 옹호든 어쨌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게 전당대회인지 전환길 대회인지 헷갈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성격 규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이 그 휴정기를 2주간 가졌었죠. 그리고 휴정기가 끝나면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다음에 세 차례 연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뭐 지난번에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의자에서 떨어져서 뭐 건강이 좋지 않다. 팔다리를 잡아당겨서 지금 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오늘도 법정에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미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강제 출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도 지난 기일에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 등 확인을 위한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조사 절차에 착수했었는데 오늘 공판에서 관련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등의 재판도 다음 주 화요일 19일 준비기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예정이라서 윤 전 대통령 측 두 개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들은 내란 특검에서 기소를 했던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특검에 조사받으러 가지 않아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은 김건희 특검에서 또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란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 12월 3일 그 밤에 계엄 해제 의결 뒤에 실제 해제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약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 이때의 행적을 추적을 내란 특검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죠.
네. 특검팀이 신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3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 26분쯤 계엄 해제를 선포하기까지 왜 3시간 23분의 시간이 소요됐는지 이 여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의결에도 계엄 해제를 곧바로 선포하지 않고 당시 오전 1시 16분쯤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30분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 뒤늦게 결심지원실을 찾은 신 전 실장과 정진정전 비선실장의 안내에 따라서 당시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머문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2시간이 넘도록 뭘 했는지 현재까지 수사 결과나 증언을 통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특검팀은 이 시간 동안 2차 계엄 검토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이것도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나옵니다.
오늘이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사한 다음에 아마 계엄 선포 날 윤 전 대통령이 통화했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두 사람도 소환 조사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내일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김건희 의혹 특검팀은 주말에도 출근해서 영장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특검팀은 무엇보다 김 씨가 구속되지 않으면 주변인들과 손잡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걸 심사에서 강조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4일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직전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했고 탄핵 뒤엔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걸 압수한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증거인멸 강조하고 있고
예.
또 특검팀은 지난 6일 첫 소환조사 당시 김 씨의 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적도 했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계속 주장하면서 내일 법원에 계속해서 영장 발부를 요구할 걸로 보이고
예.
지금 김건희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 이런 내용들 이거 일방적인 주장이다. 법정에서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이야기 대부분 신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우리 군이 대북 방송 확성기 철거한 이후에 북한에서도 대남 소음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라는
네.
뉴스까지가 이 주말 사이 확인이 됩니다.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요일 함께했던 권유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